뉴스입니다. 러시아가 10일 새벽 드론을 이용해 우크라이나 남부의 항구 도시 오데사를 공격해 도시와 주변 지역에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고 현지 당국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인터넷 사회 연결망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따르면 오데사와 주변 지역에 15대의 드론이 공격해왔으며 이 중 10대를 격추했습니다. 여기서 격추되지 않은 드론이 전력시설 두 곳을 공격했으며 이 드론은 이란산 샤헤드 136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데사의 켄나니 트루크 한오프시장은 페이스북에 피해 규모로 인해 핵심 시설을 제외하고 오데사 내 모든 이용자는 전기가 끊겼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해당 지역 부근에서는 약 150만 명의 주민이 전기가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당국은 전기를 복구하는데 며칠이 아니라 몇 주, 심지어는 두세 달이 걸릴 수 있다며 전기에만 의존해오는 주민들은 집을 떠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9일과 10일 사이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약 20차례의 공습과 60발 이상의 미사일 공격이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을 공동 수상한 러시아의 인권활동가는 10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러시아 인권단체인 메모리알의 얀 나치스키 회장은 이날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수상식 연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일으킨 전쟁이 우크라이나 땅에 죽음과 파괴의 씨앗을 계속 뿌리고 있다면서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침략전쟁은 광기에 의한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지난 10월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러시아 인권단체 메모리아가 우크라이나 시민단체 시민자유센터 그리고 벨라루스의 인권운동가 알레스 비알리아츠키 씨를 천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메모리알은 러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인권단체로 옛 소련과 러시아의 정치적 탄압을 연구, 기록하고 러시아와 다른 옛 소련권 국가들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벨라루스의 비알리아츠키 씨는 친러시아 국가인 벨라루스의 독재자인 알렉산드르 루칸셰코 대통령의 철권 통치에 맞서 오랫동안 활동해왔으며 현재 구금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날 시상식에는 비알리아츠키 씨의 부인인 나탈리아 펜축 씨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시민단체 시민자유센터의 대표는 이날 수상식 연설에서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쟁에 맞서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면서 말했습니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11일부터 14일까지 한국과 일본, 중국을 방문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10일 보도자료에서 크리튼브링크 차관보가 로라 로젠버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중국 타이완 담당 선임 국장과 함께 중국과 한국, 일본을 방문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크리튼브링크 차관보와 로젠버거 선임 국장이 중국에서 앞서 지난달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난 두 나라가 경쟁을 책임 있게 관리하기로 한 것과 잠재적인 협력 분야를 탐색하기로 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2023년 초로 예정되어 있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도 준비할 것이라고 대변인실은 밝혔습니다. 대변인실은 또 크리튼브링큰 차관보와 로젠버거 선임국장이 한국과 일본에서는 다양한 역내 그리고 양자간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언론은 크리튼브링크 차관보 일행의 한국 방문은 10일 오후부터 14일 오전에 걸쳐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억 7,500만 달러 규모에 달하는 새로운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안을 승인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무인 비행체, 드론 위협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대응 역량과 방공망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원안에는 고속기동 포병 시스템 하이마스용과 로켓과 155mm 탄약, 군용 차량 등이 포함됐습니다. 미국이 의회의 승인 없이 대통령의 권한만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건 이번이 27번째입니다.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기자들에게 지원안에 포함된 무기가 현재 우크라이나로 향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현재까지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을 위해 193억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제니, 지수, 리사, 로제 이 이름들 들어보신 적 있나요? 한국 출신의 세계적 명성의 그룹으로 남성은 방탄소년단 BTS, 여성은 블랙핑크를 꼽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이름들은 블랙핑크 멤버 이름입니다. 이 뛰어난 미모와 가창력을 겸비한 20대 여성, 일명 걸그룹 블랙핑크가 미국의 저명한 타임지에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이 타임지가 해마다 발표하는 올해의 연예인으로서는 첫 번째 걸그룹이 됐기 때문인데요. 이를 계기로 또 한 번 여러 매체가 이들의 성공을 분석했습니다. CNN은 다양한 성장 배경, 즉 다양한 나라에서 온 각 멤버가 문화를 다양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자, 26세 그룹 래퍼 제니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뉴질랜드에서 성장했고요. 25세 싱어 로제는 뉴질랜드에서 태어나 호주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25세 태국 출신 리사가 있고요. 4명 중에 유일하게 지수만 한국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올해 나이 27이네요. 또 5년간의 고된 훈련 후 데뷔해 노력한 결실이라는 평가 역시 많은데요. 이 매체에 따르면 해외 공연으로 큰 성공을 거둔 2019년 미서부 캘리포니아의 코첼라 공연 당시에 이 제니가 우리는 슈퍼우먼처럼 보이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우린 평범한 소녀라고 말했습니다. 또 성공에 대한 압박감이 있지만 매 공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공연을 한다고 했는데요. 성공을 위한 비즈니스로만 생각했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었을 거라면서 진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타임즈는요, 이 고혹적인 매력을 풍기는 이들의 화보와 함께 블랙핑크를 올해의 연예인으로 선정한 많은 이유를 쭉 설명했는데요. 2016년 연예인을 발굴 육성하는 한국의 회사 YG가 7년 만에 데뷔시킨 걸 그룹이었던 그들의 데뷔곡 휘파람과 붐바야는 대성공을 거뒀고, 지난 8월 MTV 비디오 뮤직 시상식 출연과 최근 월드 투어를 언급했습니다. 27개 도시를 순회하는 공연들은 매진됐고 유명인들을 포함해서 수만 명의 팬이 참석했다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요, 이 블랙핑크는 지난 9월 두 번째 정규 앨범 Born Pink를 발표해서 한국 걸그룹 최다 200만 장을 판매했고요. 이 8,300만 명이 넘는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 명성의 패션 브랜드의 모델, 또 드라마 출연 등으로 그룹과 솔로 활동을 병행하는 것도 블랙핑크의 생존력을 높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각 멤버는 유명세나 성공에 연연하기보다 하루하루 매 공연에 집중하고 즐기는 마음으로 임한다고 하네요. 블랙핑크는 현재 북미와 유럽 여러 도시를 도는 월드 투어 공연을 진행하는데요. 역대급 규모라고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BTS의 멤버 정국이 부른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열광하는 월드컵 공식 주제가 드리머스가 미국 빌보드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에서 2주 연속 정상에 올랐는데요. 이 CBS와 프록터 앤 갬블이 1975년부터 실시하는 이 텔레비전, 음악, 영화상인 피플스 초이스 상에 올랐습니다. 6일 열린 이 피플스 초이스 시상식에서 BTS는 올해의 그룹을 비롯해서 올해의 콘서트 투어, 올해의 협업곡까지 이 3개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의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B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BOA 이야기 미국사, 인물 아메리카까지 준비해놨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12월 둘째 주 순서 시작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쥐 차르. 미 북동부 뉴욕시 에릭 아담스 시 당국이 지긋지긋한 쥐와의 장기전을 이끌 사람을 구하는 구인 목록을 게시했습니다. 공식적인 직함은 설치류 완화 책임자지만 쥐 차르, 쥐 황제를 불리며 급여 범위는 12만 달러에서 17만 달러에 이릅니다. 이 구인 공고에는 대졸 학력에 문서 작업 능력을 갖추고 해충 유해 동물 박멸 분야 5년 이상의 경력자를 뽑는다면서 가장 중요한 자질은 우리의 주적, 그러니까 쥐에 맞서 싸울 킬러 본능, 살인 본능, 또 과감한 액션과 맹렬함, 거친 행동의 아우라라고 적었습니다. 이미 독립전쟁부터 뉴욕 시민과 역사를 같이 한 뉴욕의 쥐는 크고 공격적인데요. 평균 40cm 길이에 무게는 500g, 큰 것은 50cm에 1kg까지 나갑니다. 토끼나 작은 개 크기만 한 거죠. 각종 바이러스와 전염병의 온상으로 뉴욕시 인구가 840만에서 880만 명으로 추산하는 가운데 이런 쥐가 약 300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시 당국은 여러 세대에 걸쳐 쥐의 개체수를 통제하려고 노력해왔지만 결과는 엇갈렸는데요. 최근 도시의 공원, 보도와 기타 장소에서 쥐를 목격하는 일이 증가한 것이죠. 도시 쥐들은 빌 드블라시오 전 시장이 더 많은 쓰레기 수거와 더 나은 주택 검사에 초점을 맞춘 수백만 달러의 노력에도 살아남았습니다. 시는 또한 은신처에서 쥐를 질식시키기 위해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는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현재 애덤스 시장은 브루클린의 자치구장이었을 때 음식 냄새에 이끌려 쥐를 익사시키기 위해 유독성 스프로 가득 찬 양동이를 사용하는 함정을 시연한 적이 있을 만큼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는데요. 쥐가 발견된 뉴욕시 건물의 주인에게는 벌금을 물리는 정책도 시행해왔는데 이번 주 애덤스 시장 소유 건물에서 쥐가 발견되는 일이 있어 언론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쌍둥이 출산. 미국의 쌍둥이 출산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이 팬데믹 초기에 불임치료에 대한 접근이 줄어들면서 쌍둥이 출산이 감소했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2% 감소한 것에 비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쌍둥이 출생 수는 약 12만 건에서 약 12만 2천 건으로 7% 감소했습니다. 2020년 11월과 12월, 2021년 1월에 쌍둥이 출산율은 전년 대비 각각 10%, 14%, 7% 감소하면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한 명의 아기를 낳는 출생의 수는 3%만 감소했는데요. 이 전체적으로 쌍둥이 출생률은 연말에 증가하기 시작했지만 2020년 수준에서 2021년에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 쌍둥이 출산이 가장 많이 감소한 것은 불임치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40세 이상의 여성에서 나타났고 가장 적은 감소는 불임치료를 사용할 가능성이 적은 30세 미만의 여성이라고 연구는 밝혔습니다. 이 연구는 전염병 봉쇄로 인해 쌍둥이 출산이 감소했음을 증명할 순 없지만 히스패닉계 여성이 불임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비히스패닉계 백인 여성보다 쌍둥이 출산율이 더 크게 감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소식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는 또 독자들께서 어떤 기사에 관심을 두셨을지 궁금한데요. 가장 많이 읽힌 기사부터 알아볼까요?
네, 미국과 한국이 지난 6일 오전에 철원 담터진지에서 이틀째 다연장 로켓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훈련에 앞서서 다연장 로켓 24발 등을 발사할 거라고 공지한 바 있었는데요. 같은 날 북한이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총 90여 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포병 사격을 감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밝힌 내용 기사가 독자들의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탄착 지점이 문제가 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탄착 지점은 북방 한계선 NLL 북방 해상 완충구역 아니었는데요. 이 해상 완충구역은 9.19 남북 군사 합의로 적대 행위를 금지하기로 설정한 곳입니다. 한국군은 동해상 북한의 포병 사격에 대해서 도발 중단에 관한 경고통신을 몇 차례 했는데요. 합참은 동해 해상 완충구역 안에 연이은 포병 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 합의 위반으로 즉각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북한군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네, 북한군 총참모부도 이날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대변인 발표를 내놨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5일에 이어서 6일 9시 15분쯤부터 적들이 또다시 전선 근접 일대에서 방사포와 곡사포를 사격하는 정황이 제기됐다. 총참모부는 지적된 전선 포병 구분대들에게 즉시 강력 대응 경고 목적의 해상 실탄 포 사격을 단행할 때 대한 명령을 내렸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적 측은 전선 근접지대에서 도발적인 군사 행동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일에도 미한의 군사훈련을 트집잡으면서 130여 발의 대응 경고 목적의 해상 실탄 포사격을 동해와 서해상 완충구역에 가했습니다.
네, 자 이런 북한의 대응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에 대해서 한국정부 산하 국제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송상훈련에까지 일일이 군사 도발로 대응하는 건 한반도 긴장 구조 책임을 한국에 전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한 확장 억제 강화와 함께 최근 한국이 미국, 일본과 함께 독자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유엔 무대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복귀하는 등의 일련의 조치에 대한 불만도 담고 있는 걸로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군이 통상 한 해 총화에 집중하면서 군사 도발을 자제했던 동계 기간 중임에도 미한 군사훈련에 대한 맞대응 차원의 군사 조치가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네, 한국 정부는 북한에 잇따른 9.19 군사합의 위반 행위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6일 북한이 군사 분계선 부근에서 미한의 정상적인 군사훈련에 계속해서 군사적 조처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문제는 북한이 남북 간의 합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간의 합의는 상호 존중되고 또 함께 이행돼야 하며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해서는 안 되고 성실하게 존중하고 또 이행해야 한다는 게 한국 정부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한국 정부의 대처도 예사롭지가 않다고요?
네, 한국 정부가 내년 초에 발간하는 2022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 군을 적으로 명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매년 발간하는 국방백서에 북한이 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간다면 이건 2016년 이후 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학유 국방부 공보담당관 직무대리의 이 정례 브리핑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북한의 핵 미사일을 포함한 군사적 도발과 위협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발간할 2022년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 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포함되도록 할 것입니다.
네, 한국 정부는 북한 정권과 북한 군을 적으로 명시하되 보다 강한 어감에 주적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네, 북한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 로켓 발사대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네, 관련 소식이 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이 로켓 발사대는 젠트리 타워라고 부르는데요. 이 젠트리라는 말이 군사 용어로 사용됐을 때는 미사일이나 로켓 따위의 발사대를 수직으로 지지하는 금속 구조물을 말합니다.
네, 그런데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된 게 언젠가요?
네, 지난 1일인데요. 플래닛 랩스의 위성 사진에 발사장 일대가 찍혔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면 젠트리 타워 남쪽 구조물 아래쪽의 부분에 대형 하얀색 물체가 매달린 것 같은 장면이 있는데요. 이 물체는 젠트리 타워 아래쪽에서 약 5분의 2 높이만큼 올라서 있는 형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하얀색 물체가 바로 옆 북쪽 구조물의 개폐형 패널로 남쪽 구조물까지 큰 각도로 열린 상태거나 원래 있던 자리에서 해체돼서 남쪽 구조물 쪽에 놓인 걸로 추정했습니다. 북한의 겐트리 타워는 남쪽과 북쪽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중에 로켓 발사는 북쪽 구조물에서 이루어집니다. 평소에 북쪽 구조물은 하얀색의 개폐형 패널로 가려져 있는데 발사가 임박한 시점에는 이 패널을 넓은 각도로 개방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움직임이 로켓 발사 사전 작업이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되나요?
네, 실제로 지난 2016년에 광명성 4호 인공위성 발사 당시에 이 하얀색 패널이 양옆으로 개방되는 장면이 북한 관영 매체에 공개된 바 있습니다. 이 개폐형 패널은 비와 눈으로부터 로켓과 발사대를 보호하는 용도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위성사진 분석가인 데이비 슈멀러,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 선임연구원은 개폐형 패널 안쪽, 그러니까 발사대에서 활발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걸로 추정했는데요. 발사장치를 개조하거나 개선하는 데 쓰일 걸로 보이는 수많은 자재를 발사대 주변에서 볼 수 있다면서 개폐형 패널이 열려있는 걸로 미뤄볼 때 겐트리 타워 안쪽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걸로 보는 건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위성사진 분석가인 닉 한센,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도 패널이 열려있는 것에 주목하면서 안쪽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로켓이나 미사일 발사를 위한 준비 작업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센 연구원은 또 더 큰 로켓과 새로운 추진체를 쏘아 올리려는 작업이라면서 발사대에 남아있는 장비는 다시 사용하지 않을 은하 로켓 용인 만큼 교체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겐트리 타워에서 크레인이 사라진 사실에도 주목했습니다.
네, 크레인이 사라졌다고요?
네, 이 크레인은 이동실 로켓 조립 건물로부터 로켓을 넘겨받아서 이 발사대에 세우는 역할을 하는데요. 1일자 플래리랩스의 위성사진에는 겐트리 타워 옥상에 설치됐던 크레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센 연구원은 발사장 중심부 바닥에 놓인 두 개의 대형 물체를 가리키면서 겐트리 타워에 설치될 크레인 자재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레인 없이는 발사가 불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센 연구원은 크레인 없이는 어떠한 발사도 할 수 없다면서 현재 크레인이 없다는 건 크레인과 관련한 개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시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현재 서해 위성 발사장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인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앞서 발사장 중심부의 로켓 조립 건물이 중심부로 이동하고 이후에 지붕과 외벽이 해체됐었습니다. 또 겐트리 타워 옆 연료와 산화제 저장고 부지에는 새로운 구조물이 들어섰고요. 인근 야산에는 폭이 50m에 달하는 터널 굴착 작업이 이루어진 사실도 포착했습니다. 아울러서 엔진 시험장 인근에는 새롭게 길이 뚫리고 그 끝부분에서는 새로운 건축물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가운데가 비어있는 구조와 높이, 주변 정리 작업 등을 고려할 때 이 새 엔진 시험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와 있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기사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이 보내드리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기사인가요?
네, 그 다음으로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기사는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존 커비 전략소통조정관의 발언을 정리한 내용인데요. 미국의 한일 두 나라와의 군사협력에 대한 발언입니다.
네, 내용 알아볼까요?
네, 존 커비 전략소통조정관이 지난 7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북한의 거듭된 무력 도발과 관련해서 우리는 평양에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모든 동맹,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접근법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외교적인 경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여전히 김정은과 조건 없이 마주 앉을 의향이 있으며 이런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커비 조정관은 또 우리와 한국, 일본 등 조약 동맹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영내에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가용한 방어 역량을 확실히 갖추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 일본 등 동맹과 양자, 3자 군사훈련과 조율이 더 강화됐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중국에 대한 내용도 있었나요?
네, 중국과 관련해서는 중국은 평양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그런 영향력을 영내 안보 개선을 위해서 사용하길 바라지만 지금까지 중국은 평양에 대해서 가할 수 있는 압박을 정말로 실행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준비됐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별도로 계속해서 노력할 거라고 커비 조정관은 강조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바로 이 중국을 압박할 방법에 대한 어떤 미 의원의 발언도 주목을 받았네요.
네,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스티브 샤봇 위원이 6일 북한 문제에 대한 해법의 하나로 한국, 일본과의 자체 핵무장 논의를 제시했습니다. 미국의 보수 언론 중에 하나인 워싱턴 타임스가 개최한 이 대담에서 한 말인데요.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재를 강화하고 한국과의 연합 군사훈련을 재개하는 한편으로 미국, 한국, 일본 간의 동맹과 공조를 보여주기 위해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그리고 중국이 있다면서 중국이 북한을 완전하게 통제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지렛대를 가지고 있다면서 중국이 그 지렛대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중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건가요? 뭐 여기에 그 자체 핵무장이 언급됐나 보네요.
네,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방법으로 샤봇 의원은 중국 금융기관에 대한 3차 제재, 즉 세컨더리 제재와 한국, 일본에 대한 추가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혹은 두 나라와의 자체 핵무장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미국 법을 시행한다는 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금융기관을 제재한다는 걸 의미한다면서 그건 틀림없이 중국의 관심을 끌 테지만 이는 공화당과 민주당 행정부 모두 꺼렸던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아니면 일본과 한국에 추가 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하는 것에서 논의를 재개할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그건 중국이 원치 않는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서 내가 오랫동안 주장해왔고 다소 논란이 많은 것이긴 하지만 나는 우리가 한국과 일본의 자체 핵 프로그램 보유에 대해서 적어도 두 나라와 논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1월 8일 중간선거에서 패배해서 올해 마지막으로 워싱턴 정계활동을 마치는 샤봇 의원은 그동안 한일 핵무장 논의의 필요성을 거듭해서 주장해왔습니다.
자, 이번 주 독자 선택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승만 동지회 활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대한인 동지회는 하와이 및 북미의 대한인 국민회와 함께 중요한 한인 단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미주 한인사회에서 동지회의 위상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이승만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지회는 어떤 배경에서 설립이 됐을까요?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가인 홍선표 박사는 동지회가 설립이 되는 배경은 이승만과 임시정부의 관계, 임시정부를 둘러싼 바깥 세력들과의 관계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승만이 미주에서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임정의 대통령이었지만은 한 번도 상해에 부임을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오라고 하는데 독립운동이 바쁘니까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이제 가야 될 시기가 왔어서 1920년 12월에 상해로 들어가죠. 그리고 21년 5월까지 임시정부 요원들을 직접 만나고 그리고 임시정부를 실제로 대통령으로서의 행사를 하지 한 6개월 동안 그때에 임시정부에 대한 이승만에 대한 평가를 계속 그 임정 내에 있는 자신의 측근으로부터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안현경인데 하와이 지방 총회장을 역임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미 그 전에 상해 임시정부로 파견이 돼서 인정의 내부 사항을 속속히 이승만에게 알립니다. 계속 내부 정보를 약 그때 편지가 한 28통 정도 되는데 그러면서 어느 정도는 인정의 사항을 파악을 하고 있었죠.
초기 임정의 내막을 속속들이 보고해온 안현경은 상해로 떠나려는 이승만을 도와 상해 임정의 상황과 정세에 대한 세세한 보고는 물론 그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이 직접 상해에 체류하는 동안 겪은 현실은 안현경을 비롯한 상해 통신원들의 보고 이상으로 심각한 상태였는데요. 다시 홍선표 박사의 설명을 들어봅니다.
첫째는 임시정부의 조직 정비와 재정 확보, 향후 독립운동 방향 이런 걸 둘러싸고 이 임정 강요들 간의 의견이 상당히 합이 안 되고 불일치된 상태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기 때문에 뭐 거의 결별 수준이라는 상황을 알고 있고 두 번째는 이동희 국무총리였는데 등 그 사회주의계 세력들이 세력을 크게 확장을 하고 있었고 이 세력들이 반이승만 세력으로 결집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임시정부 바깥에 특히 북경 베이징에서 반인정 세력이 결성이 되고 있었어요. 박용만, 신채호, 신숙 등이 북경 군사 통일회의를 결성을 해서 반인정과 함께 반이승만 활동을 주력하고 있었죠.
군사통일위원회는 표면상 연해주와 북만주에 흩어져 있던 무장 독립운동 단체들의 통합을 표방했으나 실질적으로 상해 임시정부의 개혁과 이승만의 타도에 주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이 직면해 있던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홍선표 박사의 설명을 들어봅니다.
네 번째로는 미주 한인 사회를 대표해서 안창호가 임시정부에 그 참여를 하는데 이 안창호가 이승만과 협력하면서 경쟁에 상대했어요. 경쟁만 한 게 아니라 협력하면 서로. 그런데 안창호를 보니까 흥사단 그 원동 위원부를 결성을 해서 안창호가 자신의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임정 내와 외부에서 임정 개혁론이 대두를 합니다. 임정을 이대로 두면 안 된다. 개혁을 해야 된다. 그 상해 내 박은식, 김창숙, 원세훈 이런 인물들이 14명이 21년 2월 달에 이승만이 상해에 도착하고 나서 바로 얼마 안 됐어요. 우리 동포에게 고함이라고 해가지고 임시정부는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강력하게 내세우죠. 이것은 나중에 23년에 국민대표회의 개최로 연결이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런 어려움에 처했던 이승만은 결국 1921년 6월 29일 하와이로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이 돌아온 즉시 동지의 설립에 착수한 것을 보면 상해 체류 경험에 비춰 임정의 현상 유지 방안만으로는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상해 임정이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승만은 도미 직후 자신만을 위해 절대로 지지해줄 강력한 정치단체가 꼭 필요했습니다. 이는 결국 동지의 창립으로 이어지는데요. 다시 홍선표 박사의 설명입니다.
21년 6월 29일날 이승만이 하와이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그 이승만이 상해 임정에서 돌아온 걸 기념을 해서 21년 7월 7일날 호놀룰루에서 이승만 환영식을 대대적으로 하는데 대한인 교민단 총회관에서 약 한인 대표들, 하와이 한인 대표 39명이 모여서 위하회라는 이름으로 환영회를 개최를 하죠. 그래서 이때 이승만 임정 대통령과 임시정부 중심으로 대동단계를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단체를 결성을 하자 한 게 동지의 설립을 결의를 한 거죠, 이날. 그리고 그래서 동지회가 설립이 되고 그리고 그다음 일주일 후 7월 14일 날 민찬호, 안행경, 이종관을 명의로 해서 15개 주의 동지의 규정을 발표를 하지요.
그런데 15개 주 동지의 규정에 나타나는 동지의 설립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는 상해 임정을 옹호하며 대동단계를 도모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독립운동사 연구가 홍성표 박사는 이는 대외 명분용이었다고 지적합니다.
이때 그 동지회가 설립되는 목적은 뭐냐? 제1조 목적은 목적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 목적은 상하이의 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봉호하며 대동단결을 도모한다. 이걸 주장을 했었어요. 이게 설립 목적을 내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대외 명분을 일때 임시정부를 옹호한다. 명분이 참 좋고 이때 이를 위해서 대동단결을 도모한다. 좋은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때 대동단결에 담긴 의미는 임정 옹호는 곧 현재 임정 대통령인 이승만을 옹호하는 것과 같았고 대동단결은 이승만 중심으로 대동단결을 한다는 의미가 사실상 내포되어 있었다고 해석이 됩니다. 네, 이때 조직 목적에서. 그래서 동지회를 조직을 할 때 회장이 없는 거예요. 회장이 없고 주무원, 서기, 재무로만 구성을 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걸 개편해서 중앙부, 동지회 중앙부를 만들어서 이사원 제도를 만드는데 그때도 중앙부장이 대표 역할을 했고 실제 대표가 없어요. 그래서 대표는 누구냐? 나중에 정강을 만들 때 총재인 이승만을 동지의 총재로 사실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지의 첫 출발부터 이승만을 중심으로 해서 대동단계를 일치고 임시정부를 지지하는 세력이다라는 점으로서 출발을 했었습니다.
동지회는 1924년 11월 17일부터 20일까지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한일 대표회를 통해 조직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동지회는 이 자리에서 정강을 만들어 조직 이념을 재정비하는데요. 동지회는 정강에 이어 4대 진행 방침도 정하는데요. 3대 방침과 4개 정강의 특징과 관련해 독립운동사 연구가 홍선표 박사의 설명을 들어봅니다.
그래서 3대 정강, 4대 행동 방침 해서 동지회를 새로 규정을 하는데 문제는 동지회가 21년 7월 달에 규정을 만들어서 동지회 규정을 만들 때는 제1조가 임시정부를 옹호하고 대동단결을 도모한다라는 것이 목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임정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3대 정강에서는. 그래서 대업 성취를 위해서 한 분명한 목표 설립이 당초 설립 목적은 임시정부였어요. 임시정부 옹호하는 건데 이게 없고 동지를 확보하고 지위에 복종하고 일치된 행동을 하고 경제활동하고 결국은 뭐냐면 이 동지회 및 하와이 한일 대표회에서는 동지회를 총재 이승만을 중심으로 동지들을 새로 결집시키고 자급자족의 한인 경제 건설을 도모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정한 것은 결국은 이승만 탄핵을 앞둔 동지의 어떤 독자적인 활동 방침을 미리 제정했다고 봐요. 그리고 이것이 끝난 뒤에 25년 3월에 임시정부는 이승만을 탄핵 조치하면서 면직을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승만과 임시정부는 결별을 해요.
내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한 인사. 오늘은 이승만 네 번째 시간으로 이승만의 동지회 활동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시대 35번째 시간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6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
연합군이 유럽에서 독일군과 싸우던 1944년 같은 시기, 소련이 동쪽에서 독일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소련군은 독일군이 점령했던 자국 내 도시와 농장을 차례차례 되찾았습니다. 이어 소련군은 핀란드와 폴란드, 루마니아로 진격했습니다. 7월 말에 이르자 소련군은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불과 15km 떨어진 곳까지 진격했습니다.
소련군이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 인근까지 진격한 뒤에 벌어진 상황은 전쟁 역사에서 가장 끔찍한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스크바 라디오 방송은 폴란드 국민들에게 독일 점령군에 대항해 봉기하라고 부추겼습니다. 이에 거의 4만 명에 달하는 폴란드 지하군이 독일에 대항해 봉기하라는 소련 요구에 따라 독일군을 공격했습니다. 만약 이때 소련군이 폴란드군을 도와 같이 싸웠다면 바르샤바 시민들은 독일 점령군을 물리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소련 지도자 스탈린은 폴란드를 배신했습니다.
스탈린은 폴란드 지하군 가운데 상당수가 독일을 반대하는 것 못지않게 공산주의도 반대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스탈린은 폴란드에 공산주의 우호적인 정부를 수립하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소련 지도자 스탈린은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지하군 세력이 모스크바에 충성하는 정부를 폴란드에 세우려는 본인의 노력을 방해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스탈린은 폴란드가 독일 점령군에 대항해 봉기를 시작했어도 폴란드 지하군을 돕지 않았습니다. 스탈린은 소련군을 바르샤바 외곽에 주둔시켰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독일군과 폴란드군이 피를 흘리며 서로 죽이는 동안 스탈린은 소련군을 움직이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수많은 목숨이 희생된 치열한 전투 끝에 결국 독일군은 바르샤바 시민들에게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이 전투의 진정한 승자는 소련이었습니다. 독일군과 폴란드 지하군 모두 전투 중에 입은 끔찍한 손실로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소련군은 폴란드 공산주의자들 도움으로 손쉽게 바르샤바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 폴란드군은 독일에서 벗어나 자유가 됐지만 모스크바에 충성하는 공산주의 정부에 대항하기에는 힘이 너무 약했습니다.
독일 총통 아돌프 히틀러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서쪽에서는 서방연합군이 공격하고 있고 동쪽에서는 소련군이 폴란드를 통과해 진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 독일 본토에서는 군 관계자 몇몇이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히틀러는 회의실에서 폭탄이 터졌을 때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항복 대신 1944년 12월 기습 반격을 계획했습니다. 히틀러는 아르덴 숲을 조용히 돌파해 연합군 중심을 공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히틀러는 연합군 전선을 돌파함으로써 연합군을 분리해 전쟁 통제권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독일군은 최근 계속된 다른 전투로 지칠 대로 지친 미군을 공격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고 날씨가 너무 좋지 않아 연합군 전투기들이 독일군의 폭탄을 투하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군은 재빨리 전선을 통과해 미군을 공격했습니다.
독일군의 선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인근 지역에 있던 연합군이 최전방으로 달려와 우군 병사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좋아지자 연합군 전투기들도 독일군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총통 아돌프 히틀러가 아르덴에서 기습적으로 감행한 반격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기습을 감행한 다음 달인 1945년 1월 중순, 독일군은 전투에서 크게 패했습니다. 독일군은 이 전투에서 병력 10만 명 이상과 많은 군사 장비를 잃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제 전쟁 종식 순간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945년 2월 말에 이르자 독일군은 라인강을 건너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패튼 장군이 이끄는 미군이 독일 본토 깊숙이 진격했습니다. 같은 시기 동쪽에서는 소련군이 독일 수도 베를린을 향해 진군하고 있었습니다. 미군과 소련군이 독일에서 승리하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B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B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는데요. 인물 아메리카, 민족주의 사상가로 흑인 독립국가 건설을 주창했던 말콤 X 소개합니다. 노시창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정의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틴 루터 킹 목사와 함께 1960년대 미국 흑인 민권운동을 이끌었던 양대 산맥의 지도자 중 한 사람 말콤 X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흑인 민족주의 사상가로 흑인 독립국가 건설을 주창했던 말콤 X는 흑백 인종이 차별 없이 산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며 흑인 독립국가 건설만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흑인 회교단체 Nation of Islam의 지도자였던 그는 뛰어난 언변과 카리스마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민권운동사에 큰 획을 그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끝내는 자신이 몸담았던 단체의 회원들로부터 총격을 받고 비극적인 종말을 고하고 말았습니다.
말콤 X는 1925년 5월 19일 미국 중부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에서 태어났습니다. 침례교 목사인 아버지와 사무직 여성인 어머니 사이에서 난 7남매 중 넷째였습니다. 멜컴의 부모는 열렬한 민권 운동가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얼 리틀은 목사이면서 민권단체인 유니버설 흑인 개선협회의 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적극적인 민권 운동가들이었기에 이들 부부는 백인 우월주의 단체인 블랙 리전으로부터 늘 살해 위협을 받아왔습니다. 리틀 가족은 위협을 피해 두 차례나 멀리 이사를 다녀야 했습니다.
리틀 가족은 미시간주 랜싱에서 피신 중이던 1929년 누군가가 살던 집을 몽땅 불에 태워버리는 사건을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년 후에는 아버지 얼 리틀이 살해된 채 랜싱의 전찻길 위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두 사건이 사고로 일어난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리틀 가족은 백인 단체의 소행이라는 것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어머니 루이스는 남편이 그렇게 사망한 후 여러 해 동안 심적 괴로움에 시달려야 했고 급기야 정신병원에 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말콤의 남매들은 보호소나 고아원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말콤은 친구와 함께 동부의 대도시 보스턴과 뉴욕 빈민가 할렘을 전전하며 마약 밀매, 강도 등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멜컴은 절도, 불법 침입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고 1946년 1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멜컴은 교도소에 있는 동안 그간 못했던 공부를 열심히 하고 광범위하게 책을 읽었습니다. 이때 멜컴은 면회온 동생 레지널드로부터 무슬림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이미 동생은 회교국가라는 의미의 네이션 오브 이슬람, 약칭 NOI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을 느낀 멜컴은 일라이자 무하마드를 지도자로 하는 NOI의 교리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무하마드는 백인 사회란 미국의 흑인들이 영향을 기르지 못하게 막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성공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NOI의 목표 중 하나는 흑인들만의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멜컴은 열렬한 회교 신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성을 X로 바꾸었습니다. 그의 성 리틀, 즉 작다는 것은 백인들이 노예에게 붙여준 것이고 대신 X를 택한 것은 혈통의 성을 잃어버렸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952년 가석방으로 풀려난 멜컴 X는 화려한 언변에 학식 또 박력을 갖춘 청년으로 네이션 오브 이슬람, NOI의 대변인이 됐습니다.
멜컴은 신문기고,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연설 등을 통해 미국 전역에 NOI의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Who taught you to hate the race that you belong to? You should ask yourself who taught you to hate being what God made you.
멜컴 X는 누가 하늘이 창조한 흑인을 혐오하라고 가르쳤는가? 그 뿌리를 분명히 알고 그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멜컴 X는 인종통합이란 허구와 환상에 불과하며 흑백 분리만이 흑인의 살 길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따라서 흑인 국가가 세워져야 한다. 흑인에 대한 테러가 발생하면 흑인 무장 게릴라를 보내 보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이든 가리지 않고 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And bring about the freedom of these people by any means necessary.
멜컴 X의 영향으로 미국에는 놀랄 만큼 회교 신도 수가 늘어났습니다. 1952년에 불과 500명이던 네이션 오브 이슬람 회원 수도 1963년 3만 명이 됐습니다. 당시 그는 미국 언론이 가장 관심을 갖는 제2위의 취재 대상이 될 만큼 주목받는 인물이었습니다.
1959년에는 유명 방송인 마이크 월리스 진행의 텔레비전 특집 증오와 증오의 산물이 방영됐습니다. 이 특집은 NOI의 배경을 파헤치고 이 기구의 가장 강력한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멜컴 X의 등장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TV 특집은 범죄 행위로 교도소 생활을 하던 멜컴 X가 이제는 마약과 술을 끊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모한 인물이라고 소개하고 그렇게 된 이유가 흑인을 차별하지 않는 회교 교리에 감화된 결과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멜컴 X는 흑인은 신성한 존재이고 백인은 악마라는 일라이자 무함마드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방송이 나가자 그는 전국적으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인종 갈등이 극심하던 시기 멜컴 X의 과감한 노선은 정부 당국의 주시를 받았습니다. 연방수사국 FBI 요원들은 NOI에 잠입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심지어 멜컴 엑스의 경호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요원들은 그를 도청하고 사진 찍고 기구의 활동을 감시했습니다.
민권운동이 정점에 다다랐던 1963년, 멜컴 엑스는 신앙과 관련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우상인 무함마드가 6명이나 되는 기구내 여성 회원들과 비밀 애정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관계에서 아이들까지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NOI에 가입한 후 멜컴 엑스는 무함마드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따랐습니다. 1958년 결혼할 때까지 부인 베티 샤바스와 동침을 안 한 것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무함마드는 멜컴 엑스에게 내연관계와 아이들 문제를 은폐하는 데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멜컴 엑스는 그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선지자라고 믿었던 무함마드가 위선자로 생각됐고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멜컴 엑스는 또 그동안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 예배를 올린 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뿐만 아니라 NOI가 수많은 거짓 위에 세워진 사기성 조직으로 느껴졌습니다.
멜컴 엑스는 1964년 NOI와 결별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기구인 무슬림 모스크 인코퍼레이션을 설립했습니다. 같은 해 멜컴 엑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로 순례를 떠났습니다. 이어 아프리카, 유럽 등으로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이들 여행은 그의 인생 노선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여행에서 자신의 사상과 믿음을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도 교류했습니다. 그런 노력에서 얻은 인상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순례에서 돌아온 멜컴 엑스는 나는 노랑머리, 푸른 눈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 형제라고 불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비종교 조직으로 범아프리카 연대기구인 OAAU를 설립하고 흑인들의 강력한 결속을 추구했습니다. 멜컴 엑스는 이 기구가 모든 아프리카계의 참여로 다른 인종들처럼 조직적인 체제를 갖추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The Organization of Afro-American Unity shall include all people of African descent in the Western Hemisphere. In essence, what it is saying, instead of you and me running around here seeking allies,
NOI를 사임한 뒤 멜컴 엑스와 일라이자 무함마드와의 관계는 더욱 멀어졌습니다. 위장한 채 NOI에서 일하던 연방수사국 정보원들은 멜컴 엑스가 암살당할 위험이 있다고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NOI는 위장한 FBI 요원에게 멜컴 엑스의 자동차에 폭발물을 설치하라는 지시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 차례 살해 위기를 겪은 멜컴 엑스는 경호원이 없이는 쉽게 출입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1965년 2월 14일 멜컴과 부인 베티 그리고 네 딸이 살고 있는 뉴욕의 이스트 엘머스트 자택에는 폭발물이 투척됐습니다. 다행히 가족들은 부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무장요원들은 결국 멜컴 엑스를 암살했습니다.
1965년 2월 21일 맨하튼에 있는 오디본 연회장에서 연설을 하던 중 3명의 무장괴한이 그에게 총을 난사했습니다. 멜컴 엑스는 20발이 넘는 총탄 세례를 받고 병원으로 실려갔으나 곧 사망했습니다. 가해자들은 모두 네이션 오브 이슬람 회원들이었습니다.
1965년 2월 27일 할렘의 페이스 템플 교회에서 거행된 그의 장례식에는 14,000 내지 3만 명의 조문객들이 찾아와 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멜컴 엑스는 뉴욕주 하이츠데일에 있는 펀클리프 묘지에 묻혔습니다. 가까운 친구들은 묘지에서 인부들의 삽을 대신 잡고 그의 관을 직접 묻었습니다. 멜컴 엑스를 보낸 그의 부인 베티는 39살의 남편이 남기고 간 쌍둥이 딸을 출산했습니다.
멜컴 엑스는 새로운 비전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비명에 갔지만 그의 유산은 수많은 다큐멘터리, 서적, 영화 등으로 대를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마틴 루터 킹 목사와 함께 1960년대 미국 흑인 민권운동을 이끌었던 양대 산맥의 지도자 중 한 사람 멜컴 엑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희망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